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필립 얀시의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행과 함께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큰 장수 거북이 알을 낳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수 거북은 다 자라면 길이가 2m 정도 되고 무게는 6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밤중에 가이드를 따라서 1인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해변길을 걸었을 때 마침 암컷 거북이 알을 낳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장수 거북은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곳에서 그 물갈퀴가 달린 양 앞발로 서로 번갈아가며 모래를 파서 뒤로 던졌습니다. 속의 모래는 젖어 있었기 때문에 파내려가면 갈수록 모래를 파내는 일이 점점 힘들어 보였습니다. 1m 정도 파내려가자 거북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모래를 퍼 올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북은 사력을 다해서 모래를 뒤로 던졌지만 뒤로 던진 모래들은 다시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일행들은 넋을 잃고 태고의 신비한 드라마를 지켜보았습니다. 거북은 숨이 차서 연신 숨을 헐떡였고 호흡을 하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땅 파는 일을 반복한 거북은 마침내 마음에 들었는지 당구공 크기의 알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알들은 젤라틴 같았습니다. 적어도 60개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낳는 알들은 다른 것들보다 크기가 작아서 의아해했습니다. 가이드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정란인데 포식자들에게 이것이 발견될 경우에 그것부터 먹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알을 다 낳은 장수 거북은 구덩이에서 기어 나와서 45분 동안 다시 그 모래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장수 거북은 그 갈라진 앞발 물갈퀴로 그 모래를 뒤로 날리면 3미터 정도는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은 구덩이를 모래로 다 메운 후 그 위에 모래를 더 얹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래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알라키를 마친 거북은 기력이 다 했는지 다시 바다로 나아가는데 가다 쉬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바다에 당도해서도 조그만 파도에도 해변 쪽으로 밀려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다시 힘을 얻었는지 헤엄쳐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가이드는 일행에게 그 거북은 최소한 100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장수거북은 200년을 넘게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장수거북은 60살이 되어서 알을 낳지만 그 알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거북은 굴을 파고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를 향해 사력을 다해서 질주합니다. 그 와중에 코요테나 갈매기, 너구리 등의 습격을 받기 때문에 3분의 1만 살아남고 또 바닷속에는 훨씬 더 많은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거북은 자라서 60년 후에 어김없이 코스타리카의 같은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장수거북이 낳은 알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불과 두세 개에 불과합니다. 거북을 연구하는 파충류 학자나 코스타리카 바닷가에 살면서 거북의 생활을 아주 유심하게 지켜본 사람들 외에는 장수거북의 삶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학자라고 한들 또 그곳에서 지켜본다고 한들 장수거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갑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물경 9조 4,600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면 우주 끝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우리가 사는 서울보다도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구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시간과 공간,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인간들에게는 경이와 감탄을 자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바닷물과 컵 속에 담긴 물의 차이보다도 크고 장수거북의 생명의 길이와 하루살이의 생명의 길이보다도 큽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의 방법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1대1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마저도 그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자신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 대상이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알려주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몬의 집 옥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길거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금지했던 유대인의 관습법을 어기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베드로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 현수막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축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격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거침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지난 2주 전에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었으면 좌충우돌하고 혈기왕성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자세하고도 성의를 다한 설명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생명 얻는 회개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0장에 있는 내용, 즉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그 일을 11장에서 왜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행한 일을 비난하게 될 때에 11장 4절과 18절을 이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쓰고 5절에서 17절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는 말만 있어도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된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르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릇 환상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짐승이 부정하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지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짐승을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들린 음성과 그가 보인 반응을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의 유대 전통적인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로 나아가 순종하겠습니다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꼭 우리들 자화상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 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유대 전통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에 비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한 일이 세 번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또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역시 세 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게 될 때에 그가 보낸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하인 두 명과 군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이 11장에 와서는 세 사람으로 묶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철저한 최고의 등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횟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세 번을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으면 아주 심각한 그 심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역에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세 번 역시 단지 횟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됐다. 나는 내게 충분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바울은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저와 2년을 같이 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지내보니까 너는 목사 말고는 할 게 없겠다. 또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뭐하고 먹고 살았겠습니까? 목사 된 게 천만 다행입니다.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해도 다 성공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목사로 부르심에 순종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런 말을 해주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할 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세번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무의미하게 그물질하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그 세 번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릇에 대한 세 번의 환상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보고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친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11장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이방인 사역에 전력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공신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과에 토니 캠플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곳과 하와이는 시차가 6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벽 3시가 되니까 즉 자기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 출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하와이에 문이 열린 곳이라고는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식점의 이름이 기름에 쩔은 숟가락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이름만큼이나 지저분했습니다. 메뉴판은 손대기 싫을 정도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를 주문했는데 그 주인인 뚱보의 이름이 해리입니다. 그 해리는 커피를 따라주고 그 더러운 손을 더 지저분한 앞치마에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도넛을 갖다 주었습니다. 포크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달래가며 커피를 마시며 도넛을 먹을 때가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8, 9명 정도의 거리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성격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캠폴로 교수 옆에 앉아있던 여인은 아주 원색적인 언어로 떠들었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옮기려고 하는데 그녀의 말이 들렸습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라도 바라는 거야? 이 계집애야. 너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그러자 그 캠플로 교수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싸가지 없이 말하네. 말도 못해? 왜 날 무시해?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것뿐이야. 내가 너 같은 것에게 뭘 바라겠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캠플로 교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다 가고 난 후에 그 뚱푸 주인 해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매일 밤마다 여기 옵니까? 해리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캠플로 교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 여자도 매일 밤 옵니까? 예, 그 여자 아그네스죠. 매일 와요. 왜 그러시죠? 내일이 그 여자 생일이라고 하네요. 내일 밤 여기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해리가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리는 그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캠플로 교수는 내일 새벽 2시 30분에 내가 여기 와서 장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제가 하나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리는 케이크는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부터 캠플로 교수는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종이에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는 글씨도 파고 최선을 다해서 꾸몄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 되자 그 해리의 부인이 소문을 냈는지 호놀룰루에 있는 거리의 여인들로 식당은 가득 차 있었고 그 중간에 캠플로 교수가 있었습니다. 3시 30분이 되자 아그네스와 그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캠플로 교수는 그 안에 있던 여인들과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캠플로 교수는 사람이 그렇게 놀라서 소스라치는 모습을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겨우 진정을 시키자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래하는 도중에 울기 시작한 아그네스는 노래가 끝나자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후 해리가 말했습니다. 빨리 촛불 끄고 케이크 나누어야지. 안 불면 내가 확 불어버린다? 그런데 아그네스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얼마 동안 이 케이크를 간직했다가 나중에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 잠시만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리고는 아그네스는 그 케이크가 마치 거룩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고 밖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는 순간 엄청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캠플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캠플로 교수는 아그네스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녀 위에 머물기를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해리가 삐딱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설교자라고 말 안 했어? 도대체 당신 어느 교파 목사요? 캠플로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3시 30분에 거리의 여인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 해리가 비웃음에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교회는 없어. 만약 있다면 내가 진작에 그런 교회를 다녔을 것이오.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소. 성도님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구별 없는 곳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 알아들을 때까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깨우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베드로를 친절하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고 미천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성숙하고도 깊어진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